은혜도 되고 행복하시죠? 특세 찬양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명함을 못 내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삼남선교회 입고 나온 저 조끼, 저게 어디가 핵심이냐면 등판입니다. 등판 보셨어요? 네, 뭐라고 써 있던가요? 그렇죠. 43세부터 52세까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43세부터 52세까지 저는 아무리 해도 못 가겠네요, 그죠? 43세부터 52세까지 매주 11시 봉사관 304호 그리로 오시면 우리 삼남선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배단이 광장에서 회원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빅 이벤트를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 50대면 몸이 굳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부인 되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괜찮네 아직은 내 남편이 그러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정말 중심입니다, 그죠? 그 나이도 인생의 중심이고 앞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실 귀한 분들이십니까? 이분들이 힘을 얻어서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또 인터넷 해외 선교도 늘 가셔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시는데, 여러분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정에서 아침 식사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왔고요. 우리 여기 이렇게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혼자서 읽는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그 오늘 본문 1절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거하는 자라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거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지역에서 머물고 살고 거주하고 그런 느낌이 강한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오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길르앗에 우거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거기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느낌만 강하게 주는데, 여러분이 우거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요, 눌러 앉아서 산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옮겨갈 준비가 돼 있다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이 토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거기 땅도 있고 집도 있어가지고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 아무 근거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 집도 없고 소유한 땅도 없어서 그냥 잠깐 이렇게 체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제 가는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이 토샤브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임시 거주자,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4번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샤브가 등장하는 곳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마치 짝퉁처럼. 그건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게르는 토샤브보다는 거기 머물러 사는데 강조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곧 떠날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래 거기 있을 사람, 그렇게 의미가 좀 강조되는 게 게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3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기는 왔지만 땅 한 평도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땅이 한 평도 없다는 것은 그가 토샵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옮겨야 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12장 13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래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또 어떤 때는 애굽에 갔던 적도 있고 다시 돌아온 적도 있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브엘세바 근처에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토샤브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자기를 게르라고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제가 23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 나그네라고 번역된 게 토샤브입니다. 나는 여기 땅 한 평도 없고 나는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거류하는 자이니 하는 말이 따라 나와요. 거류하는 자라는 말은 게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죠. 한편으로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과 같아서 오늘은 내가 임시로 여기 있지만 내일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동시에 나는 오늘은 여기 뿌리 내리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다. 여기 거류하는 자, 게르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얼마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이 딸려 있는 밭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사라를 장례하는데 그 4절을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자기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그네지, 나는 잠시 거주하는 자지, 나는 토샤부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나는 언제 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고, 동시에 또 하나는 여기 내가 밭을 사서 내 아내를 장례하고 이 땅이 가나안이 아닌가, 나중에 언젠가는 내 후손들이 이 땅에 머무를 날이 올 것이다, 또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존재를 지배했던 의식은 자신이 토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다, 그런 의식이 아주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존, 그것은 토샤부입니다. 우린 다 임시 거주자로 이 땅에 사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차지했고 거기 엄청난 규모의 왕궁을 지어서 호화 호식을 누리고 권력이 대단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그 대목에 이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 속에 보면 자신이 떠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12절도 그 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조상들처럼 떠돌아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떠도나이다, 요게 그 토샤브를 동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는 다윗성에 아주 화려한 왕궁도 있고 나는 여기 뿌리 내리고 오래오래 여기서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나는 내 조상들처럼 떠도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의식이에요. 다윗의 자기의식, 자기 조상들처럼 떠돈다는 의식이 그는 확실했어요. 비록 내가 왕이지만 이게 영원히 왕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왕으로 여기 머물지만 이건 임시 거류와 같아. 나는 떠도는 존재야.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가면 이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담담하게 말해요. 솔로몬아, 네 아비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권좌에 있고 왕관을 쓰고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그 길을 떠나려고 한다. 자기는 임시 거류자니까 떠날 준비가 늘 돼 있었고 이제 그 길을 출발하려고 한다. 그 죽음의 길을 그렇게 담담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잘 믿기 위해서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 중에 이 토샤브 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임시 거주자야, 우거하는 자에 불과해, 엘리야도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였어,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어디 우거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갈르엣이라고 불렸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그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머니와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에게 돌아갈 몫을 억지로 빼앗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많이 생겼는데 그 가족들이 대하는 눈치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이젠 돌아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늘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간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야. 이게 토샤브 의식이죠. 그죠? 외삼촌의 집에서 영영 눌러 앉아 살 사람이 아니고 떠나야 될 사람인데 그 때가 언젠가를 가늠하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사이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외삼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때 이 라반은 양털 깎기 위해서 멀리 가 있던 때거든요. 라반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응?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장가 들여주고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 녀석이 가져간 건데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듯 가, 내 딸들 다 데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그래서 라반이 그를 추격해서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해요. 다시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피해를 주거나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돌무더기를 쌓고 약속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을 갈르엣이라고 하고 또 이 라반은 그쪽 방언으로 여갈 사하 두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갈르엣이 나중에 여기 나오는 길르엣이 된 겁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보통 가나안 그러면 요단강의 서쪽을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이끌고 가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어느 지파가 그 땅을 얻었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부터 차지한 건 나머지 아홉 지파 반입니다. 그러면 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거기가 아주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평균 고도가 한 600m쯤 되는데 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고 초목이 무성한 곳이고 아주 농사짓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이 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그걸 둘러싸고 전쟁이 참 많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그곳이 아주 기름진 옥토고 요충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살고 있냐 하면 길르앗에 살고 있어요. 참 기름지고 좋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임시 거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대조되죠. 나 지금 좋은 곳에 살아. 내가 사는 곳은 풍광도 아름답고 땅도 기름지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좋은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시로 산다는 거예요. 임시로.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론적인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샀어요. 가재도구를 잘 채워넣었어요. 만사가 형통한 것 같아요. 야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런데 긴장이 뭡니까? 그게 언제까지 내 앞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 왜요? 나는 곧 떠날 사람이니까. 나는 토샤브니까. 그 긴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무리 왕궁에 화려한데 권력을 누리고 다윗이 살았지만 나는 떠날 자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환경에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는 거고 그 환경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저는 가끔씩 틈나는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제일 즐겨보는 게 풍경이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그걸 치면요 우리나라 전국 곳곳을 쫙 보여주는 게 한 몇십 개, 한 5, 60개 쭉 뜨는 것 같아요. 이 풍경이 있는 여행은 KBS에서 한 15년 전에 시리즈로 방영했던 걸로 보입니다. 15년이면 벌써 옛날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 기술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옛날 영상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왜 15년 전 걸 보냐? 요즘 걸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화면도 뿌옇고 거기 등장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주 그 말이 고급진 말이 나옵니다. 누가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하는데 그게 꼭 시 같아요. 시. 아주 잘 쓴 글을 읽으면서 소개를 하는데 뭐 여러분 강원도 양구 또 뭐 철원 또 저쪽에 정선 평창 영월 이런 데는 그 환경이 산이에요. 산. 그렇죠? 산이 뭐 1000m, 1500m 높은 산. 그런가 하면 저 강원도 속초, 저 남해 섬 이런 데는 다 바다가 그 배경이 돼 있어요. 환경이 다 달라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풍경이 있는 여행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 하면 배경음악 있잖아요. 배경음악. 배경음악이 찬송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우리 귀에 익숙한 복음송가 그런 게 밑에 쫙 갈리면서 그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정선, 영월 이런 데 나오면은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이 바탕에 쫙 깔리면서 나는 오늘 가을로 빠져든다. 이렇게 꼭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정말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로 빠져드는 것도 이동하는 거고 나는 오늘 뭐 바다에 취한다 그런 표현도 쓰고 굉장히 멋진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토샤브의 모습이다. 어떤 때는 바다가 에워싸고 있는 곳에 가고 어떤 때는 높은 산줄기가 가로막는 곳에 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거기 등장하는 그 사람은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강원도 영월이 아름답고 좋아도 영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엔 더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또 옮겨서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걸 보면은 풍경이 있는 여행을 하는 게 바로 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풍경 속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아련한 풍경이 있으시죠? 나는 서너 살, 대여섯 살 됐고 아빠, 엄마가 나와 같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된 풍경 아닙니까? 그 풍경이 점점 흐려지고 있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스물대여섯 살 됐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던 연애할 때 얘기, 그것도 풍경이죠. 대학 캠퍼스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는데 아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어디 어디를 갔지, 찻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 여행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떠나고 없고 이제 나 혼자 늙어가는구나 그런 상념에 잠기실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린 다 풍경 속을 걷는 여행자와 같아요. 우린 다 토샵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기름진 길르앗에 살아도 이 엘리야는 땅 한 평 없이 임시로 머물다가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서 그는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거기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줬어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도 계속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그는 토샤부가 돼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밑에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의 땅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과부의 집에 은신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 집에 또 가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얼마 동안 있는데 하나님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합에게 보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에게 가서 너를 보이고 그러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이 되고 오늘은 9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모이는 시간인데 우리도 지금 2026년이라고 하는 풍경 속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풍경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겠죠. 먼 산도 이렇게 보면은 참 멋있어 그러지만 그 먼 산이 가까이 가서 보면 숲이 되고 그 숲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 누가 버린 쓰레기도 있고 뭐 이렇게 무너진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2026년이라고 하는 풍경도 우리에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뒤섞이면서 흘러가고 우린 이 시간의 풍경 속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였던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는 청장년기를 거쳐서 우리 삼남성교회처럼 마지막엔 주먹을 불끈쥐고 이렇게 얼마나 힘이 넘치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삼남성교회에 계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걸 아시죠? 곧 일남성교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 들고 우리 일남성교회는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연령이 다 계시는데 또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아무리 연로하신 어른들도 청년 아니었던 적은 청년이 아니었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욕망에 함몰돼서 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표현처럼 한 발은 땅을 디디고 한 발은 늘 들고 살아라. 참 그게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한 발은 그곳을 디뎌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한 발은 언제나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디딜 곳을 향해서 발을 옮겨야 되겠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이제 그리시네가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보내주셨고, 그가 저 먼 곳 시돈에 속한 사르바 땅 어느 과부의 집에 갔을 때도 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거 하나, 하나님은 그 곁에 언제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아합 왕 앞에 왔을 때 아합이 그를 향해 분노하면서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계셨고, 갈멜산 꼭대기에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해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일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거기 계셨죠. 그 다음에 그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하던 그 낙심했던 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계셔서 이거 먹고 힘내라 엘리야야. 그래서 그가 간 곳은 그 다음에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셨고, 호렙산 동굴 속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떠나가면서 살았는데, 토샵으로 살았는데 거기 뚜렷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시고 그와 같이 걷고 계셨고 그를 도우셨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우거하는 자 엘리야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토샤봅니다. 저도 시간 속을 이동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 사람도 살지도 않고 거기 가서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보내주시듯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셨잖아요. 그 과부가 무슨 거부인 것도 아니고 가루통에 가루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나를 어쩌자고 이런 데다 보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는 그 여인에게 그 먹을 거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 저는 어렸을 때 그 읽으면서 야, 엘리야가 얼굴이 두껍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귀절로 설교하면서 목사는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 피부가 좀 얇은 편인데, 아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간다? 그런 말은 못해. 안 먹고 말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는 말은 뜻이 깊은 거였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얼굴이 두꺼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 가루통에 가루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합 왕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도우시고,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의 승리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린 맨 마지막 여행을 언젠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맨 마지막 여행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당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제단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마음이 찡해지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이 어딥니까?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그날이에요. 그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동하고 이동하고 또 가서 그날 거기 주님 앞에 도착하면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사람의 토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그리고 내 환경, 내 삶을 둘러싼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 좋은 여건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임시 거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우리는 9월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월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고 11월로 옮기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도 변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10년, 15년 지나면 아이들도 그들이 또 떠나야 될 때가 와요. 우리 자녀들도 나는 아빠, 엄마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너 결혼해서 떠나라. 그러면 아들도 결혼해서 가고 딸도 결혼해서 가고, 그는 남는 부모는 이제 둘만 남아요. 그렇게 또 환경이,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두 내외가 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부르셔요. 그러면 또 한 사람만 남아요. 풍경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쌀쌀한 겨울바람이 부는 때가 올 때, 그때 우린 참 살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까지 오셨으니 그 다음 달을 향해 또 나가시고 우리 인생을 어떤 국면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그래서 요만했을 때 하나님 저도 승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 왜요? 승천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승천하면 안 된다. 제가 요만했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다 두렵게 생각하는 그거 말고 승천하는 게 되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그날 거기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의 도성 끝자락에 있는 말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여덟 번째 날 아침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길 바라고, 그때까지 우리 잘 여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락의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름지고 좋은 땅에 살았으나 임시 거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니 그는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 시내가를 거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멜산으로, 또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호렙산 동굴 속으로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고 늘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경은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늘 저희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품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은 낫게 하시고 수술받아야 될 분들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결정을 앞둔 분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복된 결정을 내리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을 잘 이어나가게 하시고 수능이 다가오는데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한 달 동안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새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 우리의 섬기는 모든 영역에 주님 은총을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동과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는 가득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소리는 사라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후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삼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락교회를 위해 소중한 일꾼으로 써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삼남선교회 회원이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 또 안내하시고 봉사한 손길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가 가득하게 하시며 또 소그룹 모임도 있사오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은혜 중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